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우리 6절 다 같이 합독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참 귀한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은 몽골 국제 학교를 이제 섬기셨고, 그리고 내려놓음, 떠남, 같이 걷기라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고 우리 많은 영적 유익을 주고 계시고, 현재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대학교를 섬기고 계십니다. 코스타와 한국교회, 미주이민교회, 또 열방을 다니시면서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고 계신 이용규 선교사님, 오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 사모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선교사님을 환영하는 박수로 말씀 듣겠습니다.
나서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또 본인이 갖고 있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또 보고 듣고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자리를 찾은 분들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첫 번째 주셨던 명령은 이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인도하신 곳은 가나안 땅, 그 가운데에서도 헤브론, 부엘세바 이런 그 산악 건조지대였습니다. 그곳은 농사하기는 어렵고 그저 우물을 파서 그렇게 유목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달라고 막 그 하나님께 보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게 될 거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거고, 또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을 거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다음에 실제로 주어지는 환경은 그 약속이 위협받고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전혀 실현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현실을 통과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무너지고 또 그 약속에 대한 기대가 쓰러지는 그런 시기가 될 때마다 찾아와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한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더 이상 신뢰하는 게 어려운 시간대를 지나고 있구나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셔 이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민자로서 사는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잘 안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민 저도 한 30년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떠돌이 생활에서 우리를 낙담케 하고 자극시키는 순간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팍 촉발될 때입니다. 결국 그럴 줄 알았지. 네, 이런 상황. 아, 내가 이럴까봐. 네. 자, 그 확 위축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몽골에서 살 때는요, 참 겁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거 죽는 순간이네 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순간이 이렇게 지나가졌던 것 같아요. 예. 이러다 죽는 거구나. 예. 그래도 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방식보다는 다른 방식의 두려움이 이제 저를 압도하곤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사역자들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공격받거나 또 목숨에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그 많은 선교사님들과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 예,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예, 늘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예, 늘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사역 초기에 인도네시아에서의 현실을 보게 되니까 이제 확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다양한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압박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역자들 중에 혹시 누구 하나라도 그런 공격을 받거나 어려움에 노출되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리더로서 그 상황만큼은 좀 피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우리 사역자들 중에 혹시 위험한 순간을 맞거나 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되면 저는 여기 더 못 있습니다. 그때는 저 손 텁니다. 그거는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주변에 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우리 학생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 더 이상 애들이 온라인으로는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거를 보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됐어요. 예, 아이들이 뭐 와이파이 같은 거에 대한 액세스가 없으니까. 그러던 중에 결국 캠퍼스에서 이제 코로나가 퍼지게 됐고, 저희 사역자 중에 이제 성인 질환을 갖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좀 위급한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산소 포화도가 계속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겁이 났습니다. 이러다가 이 사람 잃는 거 아니야? 예,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전에 했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예, 너 예전에 했던 기도, 너 손 턴다고 했던 기도 아직도 유효하니?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 바꿀게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 이 사람 안전하구나, 하나님께서 살리시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됐을 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나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락 같은 희망과 믿음이 들어갈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면 끝나는 것 같아요.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그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지나왔죠. 수많은 전쟁터를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 말년에 고백한 시편의 이야기가 결국 이 방패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난처시오, 피할 바위시오, 방패 되신다는 고백. 이민자로 사는 삶 가운데 방패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른 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상급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저는 더 이상 제 삶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와서 보니까 아, 이 땅은 몽골하고 너무 다르구나.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다. 뭘 해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대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라는 그런 도전과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고 가야 됐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지나오는 과정 중에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췌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 때문에 평생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도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손 놓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병원에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은커녕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비자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또 교육부에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는 신규 대학 허가는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하기도 하고 또 그 수많은 교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압박받는 모습들을 보면 여기에 기독교 대학을 세운다는 건 불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또 한국교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선교의 문을 닫아가고 있는데 이 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해 주실까에 대한 막연한 이제 갑갑함을 갖고 있었던 그런 시간들을 지나야 됐습니다. 제가 극적으로 이제 췌장관이 아물게 돼서 자연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다시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을 그 무렵입니다. 많은 지체들이 앞에 나와서 이제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찬양이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그 찬양을 듣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도 그냥 나도 모르게 이런 넋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좀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제 등 뒤에서 뭔가 소리가 느껴지는 느낌을 가졌어요. 푸득푸득 푸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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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치는 듯한 소리.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글썽글썽 맺히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 그 작은 신음 같은 소리에 반응해주고 계신 건가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물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 날개짓하는 소리, 그 소리가 느껴졌어요. 주님, 당신이신가요?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제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저의 그 신음 같은 소리에 반응해 주시는군요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고 느꼈습니다. 예, 네가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갇혀 있고 여기서 아무런 돌파도 이룰 것 같은 상황은 펼쳐지지 않고 여기서 계속 그 생활 속에 갇혀서 굴르고 있다 하더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 이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시는 이 순간 이것만으로 저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뭐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두시고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루어야 될 사명을 보면 목이 졸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이곳에서 완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저 하나님이 나의 유업이 되신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나는 안전하고 나의 삶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한테 와닿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현실을 가지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내 상황 좀 보세요. 나 자식 없습니다. 하나님, 자식을 약속하셨지만 저 자식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다 지키시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이 나이에 저에게 자식을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버거우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대신에 이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제가 이루어진 걸로 쳐드릴게요. 요선에서 타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은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십니다. 제가 지금 안식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안식년 초기에 어느 지역에서 이제 목사님들을 위한 세미나를 3일 동안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이 이루어 가신 일들을 보면서 왜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세요? 내가 볼 때는 선교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신 것 같은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그래도 지적 능력도 있고 똑똑하니까 또 책도 쓰고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의 인지도도 있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들이 와서 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왜 그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만 얘기해버리면 저희가 뭘 배워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아브라함이 100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아브라함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100세 아들을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정력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나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맡았던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현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3일이 지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한번 시도해 봐도 좋겠다는 마음의 확신이 들어요. 네.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네, 제게도 지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그 처한 상황을 이렇게 제가 제 삶의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비자가 안 나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자가 연장이 안 됐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저희가 아이가 넷이 있는데 여섯 명이 계속 메뚜기 신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우리 내일 모레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가야 된다. 아빠, 이번에 나가면 언제 들어와요? 우리 기말고사 준비해야 되는데 아빠 때문에 공부도 못한다. 툭하면 다 아빠 탓이래요. 징징거리는 애들을 데리고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음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 중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신앙의 연륜이 짧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들어온 아들 내외를 보고 불안하십니다. 이런저런 질문을 계속 하세요. 제가 그 질문에 다 답할 마음도 없고 답할 능력도 없고 딱 끊었습니다. 아버지, 자꾸 이렇게 묻지 마세요. 저도 답 못하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주세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서운하셨던 것 같아요. 며칠 있다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너는 뭐 남들한테는 다 내려놨네 하는데 내가 볼 때 너 뭐 내려놨는지 모르겠다. 예, 가족이 저희 상황을 잘 알죠. 예, 제가 다 내려놨다고 내려놓음 책 쓴 거 아니에요. 예, 같이 내려놓자고 쓴 겁니다. 예. 그 시기에 제가 작은 개척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몽골에서의 관계 때문에 간 상황이라 제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 몽골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 너 첫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예,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몽골에 있었을 때는 뭘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 지고 가야 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는 부담감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이 두 손에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의 교육의 기회와 미래의 기회를 맡겨주시겠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저는 애들 학교조차 보낼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최소한 저를 보내셨으면 비자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일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밀어주시는 것도 모자란 판에 저한테 모래주머니를 도대체 몇 개를 채워주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 네가 네 애들 교육 그리고 미래 책임질 수 있니? 아니요, 제가 할 수 없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건 내 일이야. 너의 일이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주시는 엄청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애쓸 필요 없는 영역이구나.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과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끝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그 기도가 멈춥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네. 건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번째 건물을 지어야 될 때 한 50억 원의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수중에 재정은 없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건축계약 시작하라고 말씀을 주셔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한테 쏟아지는 건 재정 후원이 아니라 인보이스였습니다. 예, 지출 결의서 우리 사역자들이 제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잡니다. 근데 저는 이걸 놓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하루는 이렇게 쌓여있는 그 지출 결의서를 보면서 제가 마음이 갑갑해졌습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감옥이라도 가야 되는 건가? 갑자기 마음이 처절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외쳤습니다. 하나님, 이거 좀 받아보세요. 이거 하나님 보스잖아요. 하나님 해결하셔야죠. 위로 올려보냅니다. 다시 떨어집니다. 다시 올려보냅니다. 또 떨어집니다. 하나님 안 받으시네요. 그럼 결국 이거 다 제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책임지는 사람이 보스 아닙니까? 그럼 제가 제 인생의 보스입니까? 이사야의 보스가 접니까? 아니, 감옥을 가도 제가 가야 되는데 그럼 제가 보스네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을 주십니다. 예,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줄 수 있겠니? 여러분 한 50억 빚지고 웃어줘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웃어보라고 말씀하실 때 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 망하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 시간을 주시는 게 아니구나. 훈련 과정이구나. 뱁새 황새 만들기 프로젝트구나. 나는 이런 상황에서 바닥을 치면서 힘들어하고 굴르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은 좀 더 다른 식으로 반응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막 오히려 돈을 쓰면서 살아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저기 화면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잠깐 좀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장막 안에 갇혀서 하나님 이러시게요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예, 너 장막에서 나와라. 네가 그 골방에서 나와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여주세요. 건물 처음 시작할 때 그곳은 광야였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당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특별한 개발이 그곳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마스터 플랜이고요. 지금 건물이 다음 넘어갈까요? 첫 번째 건물, 그 다음 두 번째 건물, 세 번째 건물. 제가 안식년 와 있는 동안 네 번째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저도 배짱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갈게요 하고 나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들과 일해 주셔서 또 다른 건물을 또 지으셨고요. 그리고 다음이요. 요거는 좀 몇 년 전 사진이긴 한데 첫 번째 졸업생 나왔고 두 번째 졸업생 나왔고 세 번째, 네 번째 졸업생을 이번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로 세워지고 유치원까지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근데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신 거예요. 실은 아브라함이 믿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칭찬을 주세요. 자,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또 소망합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열심히 일궈놨던 안정된 삶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 너 그 부담 가운데서라도 좀 웃으면서 가질 수 없겠니? 그 초청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망할 것 같지만 괜찮아, 너 망하지 않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 된단다, 내게 다시 한번 맡겨줄 수 있겠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가운데 갇혀 있을지라도 아무런 돌파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현실의 장벽은 너무나도 거대하고 네가 여기서 정말 무의미하게 너의 인생의 기회들을 다 낭비하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네가 인생 가운데 일궈왔던 것들이 다 무너질 것 같은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더 이상 네가 너의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너 여전히 나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 삶을 살아내보지 않겠니? 하나님의 그 도전 가운데 반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간 각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께 넋두리라도 좋고 탄식이라도 좋고 한숨이어도 좋으니까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믿어지지 않을 수많은 이유와 현실 가운데서라도 그저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저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의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립니다. 바랄 것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늘 창의적인 방법으로 일해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 내가 이룰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내 삶의 주권을 맡겨드리고 그저 나는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며 이 시간들을 지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또 의가 되기를, 주님 앞에 드려질 또 하나의 의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